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제하로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몇 주 전에 이미 했어요. 근데 2부 때는 그때 말씀을 못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순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훈육을 받고 자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 식탁에서요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수저를 딱 드시기 전에는 절대로 식사를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만약에 먼저 숟가락을 들면 어머니의 이 숟가락 세례가 날아왔어요. 지금은 이 전기보호 밥솥이 있어가지고 밥을 해도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녁에 이제 골로밥, 골로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하는 그 골로밥을 지으면, 냄비밥을 지으면 꼭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밥을 녹그릇에다가 먼저 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아랫목 있잖아요. 그 입을 이렇게 싸는데 거기다가 깊숙이 집어넣고 밥 식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선물을 받는 게 기억이 나는데 과자 선물, 그때는 이렇게 과자 선물을 받으면 분명히 이거 내 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뜯어서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절대로 못 뜯겠어요.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보는 데서 뜯고 그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질서, 순서의 개념 잡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참 무엇이 먼저가 되는지를 많은 부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즉 순서의 중요성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세워야 할 순서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운을 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요.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부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시면 이 십계명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독립적으로 아주 충만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누구에 대한 개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끝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 등 5계명부터 나머지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해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 순서를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부른 다음에 무엇을 구하냐면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먼저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주기문 도문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거 주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들이 받을 그 영광보다 앞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넘어서 안타까운 소위 발등에 불이 떨어져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이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름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선포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요 막혔던 담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벽들이 허물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는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던 우리의 가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름으로 덮여지고 따뜻해지고 그대로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 은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 데피니션을 볼 때마다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아가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당부하시는 그 당부가 있는데 그 당부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정의를 완전히 깨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참 같은 반복, 계속 반복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의 개념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의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보따리를 가득 듣고 옵니다. 새벽마다, 아니면 개인의 기도의 골방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처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마다 무수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것도 구해야 하고 저것도 구해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가 그 필요한 것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급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급하게 기도하지 않는,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의 순서 요거 바꾼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 너의 필요를 얘기했는데 어? 나에 대한 이름의 거룩을 먼저 얘기 안 했어? 순서가 잘못됐다, 빠꾸.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리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먼저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순간에요, 나를 무겁게 했던 그 모든 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느끼고 그 크게 보였던, 그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져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아버지 하면서요 30분이고 아니 길게는 몇 시간이고 그 임재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느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주님으로 족합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안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그 안에서 모든 짐으로부터의 이 놓임을 받는 그 순간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올 거야? 아 이제 됐으니까 간구하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간 자가 나의 기도의 보따리를 열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더 좋은 자리,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바로 기도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류가 하나가 필요해가지고 그 서류를 찾다가 클라짓에서 어떤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만한 상자인데 그 상자를 열어보고 제가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 아내가 20년 전부터 제가 써왔던 편지를 거기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아니면 무슨 기념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카드 같은 걸 썼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그 상자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2000년 8월 11일에 썼던 그 편지,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날 썼던 편지예요. 그 편지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주부습진으로 가득한데 하여튼 뭐 당신 고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금 같은 삶 살지 않게 하겠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 아내가 반응할지. 근데 제가 그 편지만 읽은 게 아니라 썼던 다른 엽서들도 읽어봤어요. 참 제가 감성이 풍부했더라고요. 쫙 보면서. 근데 제가 쓴 많은 엽서들 중에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쓴 게 있어요. 감탄사를 많이 썼어요. 오, 아, 이런 감탄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요? 예, 연애 편지를 쓰면 여러분 그 감성이 일어나요. 제가 왜 그것을 보며 그 생각을 했냐면 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여러분 어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내가 몇 퍼센트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몇 퍼센트 남으셨어요. 그거 나중에 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와 채권자 아니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어서 내가 주고받고 받아야 될 것 당연히 구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청, 부탁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시작은 찬양이고 어도레이션이에요. 그분을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들어간 자가 뭐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의 리스트가 먼저 나오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어도레이션, 찬양.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아,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좀 쉽게 알아듣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먼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긴급한 상황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안에 먼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찾아보고 좀 더 도전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아간을 대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여리고성 함락 후에 하나님이 전리품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어디고 물건을 훔친 자가 바로 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정말 누구도 뭐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몇천 명이 올라갔다 수십 명이 죽고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노략했다는 그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 출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간의 일로를 통해서 그들이 패배했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병사만 잃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여인들이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어요. 실은 그 자리는 그 자리예요. 패배했다는 것은 그냥 졌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아비규환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 말씀을 어긴 아간으로부터의 시작임이 밝혀졌을 때 여호수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아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쳤어요. 목을 쳐도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나와라. 그리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같으면 내 칼을 받아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실은 이게 쇼크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충격으로 좀 와 닿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단칼에 그의 복을 베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비귀아인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것 실은 그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웃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네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도 그 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큰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요, 대세에 절대 태업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신앙을 한 번도 꺾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소위 너무 잘 나가니까요, 앞서가니까 시기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십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요. 왕이요,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함정이에요. 계략이에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좀 개인 기도인데 아니 창문을 닫고 침대 밑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늘 열어두었던 그 창문이 좀 30일만 닫아두지 왜 30일 후에 다시 열어놓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30일 닫는다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실까? 아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참 희한하게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음모인지 알면서도 아니 예전처럼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요. 막 이 감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감사하였더라.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할까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그 일만 남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 영광에서 터져나오는 당연한 고백 그게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갈 그 앞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웅얼웅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요거요. 기억하시나요? 예, 지난주에 그 저번주에 오시면 우리 7교구가 우리 모든 교구를 대표해서 1등을 받았어요.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요. 가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감사가 나오셨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것을 고백할 때 희한하게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죽게 생각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먼저 기도하라라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계속 서운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냐 안 되냐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 어젠다의 실행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의 안녕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만약 내 상황이 그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서운하다면, 내일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 서운하시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기도의 짐을 잔뜩 지고 하나님 앞에 턱 나왔는데 뭐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데요 짐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가요 나의 이 기도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깨에 그것을 찍어 누르는 그 제한된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향하여 나에게 다가오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담대의 원어의 뜻은 뻔뻔이에요. 뻔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 아들이고요. 좀 모자라도 내 딸이고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누가 부인할까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첫 고백이 뭘까요? 그렇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거룩 안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